또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으로 오늘은 흔히 말하는 혼인잔치의 비유라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이 나올 때마다 비교가 되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14장에 나옵니다. 거의 내용은 비슷합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누가복음 14장은 잔치를 통해서 마지막에 잔치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를 주시는 말씀인 반면에 오늘 말씀은 초청에 응한 자들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혼인잔치의 비유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혼인잔치에 대해서 비유하고 있다는 거죠. 결혼식입니다. 그렇죠? 오늘 결혼식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자식을 낳고 키운 부모들 기쁜 날이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기쁜 날이 바로 이 결혼식인 거죠.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결혼식의 비유를 주신 것은 아니 이 땅에서도 이렇게 풍성하고 기쁜 날인데 천국은 그와 비교할 수 없이 모든 것이 풍요롭고 기쁜 날이라는 거죠. 천국이 그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뭐였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 비유였습니다. 그렇죠? 결혼식 비유라는 거죠. 아마 그것도 저는 천국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면 이 비유의 말씀 가운데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임금의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이 비유는 그냥 보통 일반 사람들의 혼인잔치가 아니고 왕이 베푼 잔치라는 거죠. 왕이 누굴 위해서 결혼식을 베푼 잔치입니까? 자기 아들이죠. 아들이 누굽니까? 왕자 아닙니까? 그죠? 왕자가 결혼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기쁜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임금이 자기가 직접 모든 것을 챙기고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정성을 들인 그런 잔치인 것이죠. 그리고 종들을 보내서 많은 사람들을 오라했다는 것입니다. 자, 왕의 임금의 잔치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 대통령의 자신이 하는 결혼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쩌면 그거에 아무나 다 간다 가고 싶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못 갑니다. 특별한 사람, 아무리 가까운 사람만 초청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초청받은 것만 해도 얼마나 기쁜 겁니까? 어쩌면 가문의 영광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 놀랍게도 왕이 임금이 초청했는데 싫다고 안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몇 사람이 안 온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안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라는 거죠. 자, 당시 부자들의 결혼 잔치를 보면 몇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우선 결혼식 날짜가 잡힌 거죠. 그러면 지인들에게 종을 보냅니다. 자, 몇월 며칠 날 결혼식이 있습니다. 그날 옷이 없어서 초청 좀 보냅니다. 근데 보내면서 정확하게 몇 시라고는 말하지 않기 때문에 한 번 더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죠. 당일날 아니면 그 전날. 자, 내일 잔치가 있는데 몇 시에 합니다라고 다시 한번 알려준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다시 기억하고 온다는 겁니다. 특히 임금이나 높은 관리직에 있는 사람들은 한번 먼저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당일날 아침에 또 종을 보내서 정말로 리마인드를 시켜준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빠지지 않고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왕의 정중한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아무도 안 오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임금이요, 쿨, 요즘 얘기하면 쿨합니다, 쿨. 그래, 이 괘씸한 놈들이 봤나? 당장 무슨 심판한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종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살찐 음식도 여러 가지 좋은 음식 다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몸만 오면 돼요, 몸만 오면. 오십시오 했다는 거죠. 근데 또 안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임금이 베푼 잔치에 안 왔다는 겁니다. 아들 결혼식인데, 그죠? 그러면 그 아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임금에도 만져 온전히 순종하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충성하지 않겠다는 그런 거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왕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더 나은 거 보시면, 6절 보시면 뭡니까? 왕이 종을 또시 오라고 보냈는데, 뭐라고 대고 학대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라는 거죠. 아마도 이런 행위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마음에 두시고 한 것이라고 말씀을 주겠습니다. 여기서 임금은 누구겠습니까? 비유니까 당연히 임금은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당연히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오라는 것입니다. 뭔 소리입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천국에 들어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구원의 초청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종들은 앞으로 예수님을 믿으라고 복음을 전파할 제자들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보냈다는데 싫다는 거 아닙니까? 싫으면 고사하고 뭡니까? 보낸 사람까지도 학대하고 죽였다는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라는 거죠.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 화가 나서 군대를 보내고 그 죽인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도 죽이고 온 동네를 다 불살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여기서 종들을 잡아다가 학대하고 죽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라는 거죠. 1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라는 거죠. 뭐에 대해 대답하고 있는가? 그 앞장 21장 끝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질문했다는 거죠. 그들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서 보낸 종들을 잡아 학대하고 죽인 사람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그렇죠? 많은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놀라운 말씀을 교훈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도 뭡니까? 인정하지 않는 거죠. 어떻게 하면 잡아다가 죽일까? 고민했던 사람이 이런 거죠. 그들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결국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고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은요, 이 사건이 있은 지 불과 40년이 지나지 않아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졌습니다. 역사적으로 본다면 언제 있겠습니까? AD 70년. AD 70년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예루살렘이 망했습니다. 로마의 디도, 타이터스에 의해서 완전히 망했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지금 남아있는 웨스트 월, 통곡의 멜고는 다 무너졌습니다. 그죠? 이것이 짧게는 AD 70년에 이루어진 사건이지만 좀 더 멀리 본다면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먼 훗날 마지막 심판 때에 다시 이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그때가 되면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비교할 수 없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때가 점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많이 핍박당하는지 모릅니다. 미국은 자유스러운 나라니까. 근데 여러분, 미국에서도 함부로 잘 복음 전하지 못하는 거 아시죠? 이제는 믿는 자들이 역책을 당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전 세계 다른 곳에서는 열심히 믿고 있는데, 그죠? 오히려 기독교에 세워졌다는 미국에서 오히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까? 라는 거죠. 성사님들이 얼마나 핍박을 당하고 있으며, 특히 동남아 같은 데 가면 교회가 불사람 당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프리카 같은 데서 성경 보고 오십시오. 믿는 사람들 교회로 다 오라고 했고는 바깥에서 문 걸고 불 질러버립니다. 숨겨 나가는 사람들이 무지무지 많습니다. 오늘 현실입니다. 그죠? 그걸 보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임금이 군대를 보내고 그들 다시 진멸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마지막 때 되면 이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어디 나옵니까?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있다는 거죠. 세상 마지막에는 오직 두 부류의 사람만이 있을 뿐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 안 믿는 자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 있는 자, 반대편에 있는 자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어느 편에 설 건지 우리 선택입니다. 그러나 선택은 우리 자유지만 선택에 대한 대가는 어마어마하게 다릅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임금이 초청했는데 혼자 오라고 했는데 초청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 바빠서 예, 한 사람은 자기 반대를 가라고 한다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 때문에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과 병행구절이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8절부터 20절 말씀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밭을 샀다는 핑계로, 한 사람은 소 10마리를 샀다는 핑계로, 또 한 사람은 장가를 들어서 기뻐서 못 오겠다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오늘날로 바꾼다면 뭐겠습니까? 밭을 샀다라는 것은 내게 일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공부하느라고 바빠서, 일하느라고 바빠서, 직장일이 바빠서, 사업일이 바빠서 못 온다고 했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또 소 10마리를 샀다는 것은 굉장히 비싼 값입니다. 그죠? 비싼 집이나 비싼 차를 아니면 새로운 비즈니스를 오픈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거 하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이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가르치다가 나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죠? 문제는 이것 때문에 중요한 혼인잔치를 놓쳤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보면 밭을 돌아보기 위해서, 사벌로 하기 위해서, 집안의 경사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중요한 구원과 영생에 대한 일들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일하고 결혼식하고 이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 땅 산다고 그것을 해야만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거기에 몰두한 나머지 가장 중요한 영적인 천국에 대한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노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은 일에 대해서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을 하되 뭐라고 합니까? 죽게 하듯 하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내 일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이든 죽게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충성되게 봉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어진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외면하고 하나님 나라는 등한시하고 오직 거기에 몰두하는 것은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자기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는요, 가치와 우선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앞에 비유한 것은 하나님 나라는 값비싼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라 그랬죠. 하나님 나라는 감추인 보화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가치 관계 있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100년, 150년 밖에 못 삽니다. 그죠? 그러나 그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이 땅에 사는 것에 올인할 수밖에 없지만, 가치를 아는 사람은 지금 이후에 영원한 삶을 위해서 이 땅에서 나의 삶을 올인한다는 거죠. 그것은 또한 우선순위와 관계가 됩니다. 그죠? 어느 것에 프라이오리티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 땅에서 일하지 말고 장가 가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 그게 아닙니다. 그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느 것이 먼저인가는 생각해 보라는 거죠. 최소한도 균형 잡힌 삶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일에 몰두하느라고 이런저런 바빠서 잘 못 나오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종종 제가 듣습니다. 아, 내 믿음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물론 아시죠, 그분이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 뭡니까? 아, 이만하면 된 거 아닙니까? 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런 믿음이 되기를 저도 원합니다. 그죠? 그러나 그분께서 보시기에 아니라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런 비유가 어때? 세상 마지막 때가 되면 무슨 때와 같다고 되어 있습니까? 노아의 때와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노아 가족들이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물론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죄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외쳤습니다. 그렇죠? 한 명도 안 들었습니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 되라고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문이 닫혔습니다. 방제문 닫혔습니다. 노아의 여덟 식구와 동물들 외에는 어느 누구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세상 일에 빠져서 몰두하다 보면 그 일 다 잊어버리고 세상 것에 몰두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의 일은 등하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대해서 아이고 큰일 났네. 때가 너무 늦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아마 한 명도 내가 몇 년 몇 월 몇 시 몇 시에 죽을까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음에 하지 뭐 이러다 보면요, 우리에게 다음이 아무것도 예정된 것이 없다는 거죠. 세상 돈 버는 재미에 뭐 하면서 하는 성취감 때문에, 취미생활 때문에 우리 주변에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예수 믿더라도 뭐가 좀 여유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좀 더 건강하고 나면, 좀 더 돈 벌고 나면, 좀 더 우리 가정이 안정되고 나면 그때 가서 믿지요. 여러분 그때 장난 못합니다. 이미 됐을 때는 too late, 너무 늦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가서 내 삶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정 중요합니다. 사업 중요합니다. 학업 중요하고 일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영원한 생명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초청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 돌아보시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다시 한번 바로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초청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초청에 응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자, 처음에 초청한 사람들이 한 명도 안 왔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임금은 결혼식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을 수 없는 거죠. 학위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이나 사거리에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나 데려오라는 거죠. 아무나 데려와. 거기 오늘 말씀 보니까 거기에 악인들도 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혼인잔치가 사람들 끝에 꽉 찼습니다. 그죠? 왔습니다. 자, 이것은 앞으로 있을 역사적인 사건을 염두에 든 것이라고 봅니다. 자,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그 유대인들이 거부한 거죠. 유대인들이 거부하는 바람에 그 복음이 누구한테 넘어갔습니까? 구원이? 이방에도 넘어간 것이죠. 결국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와서 저희도 믿게 된 것입니다. 그죠? 이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다 전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대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거기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 말씀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유럽, 아프리카, 남미 그리고 아시아에도 복음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심지어는 북한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대외적으로 보기에 우리 북한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봉수교회를 세웠고 그 뒤에 또 한 교회가 더 세워졌습니다. 그것은 형식적으로 드린 예배지만 사실은 지하에서 예배드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정확히 숫자는 알지 못합니다. 많은 분들이 북한에 들어갔지만 정확히 알려주지도 않고 몇 사람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기억한다고 얘기합니다. 지하에 위해서 리더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이름도 모릅니다. 그렇죠? 흐리들에게는 장아바이래요. 장아바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얘기는 듣는다고 얘기합니다. 중국 어떻습니까? 문화인 메일을 하고 성사님들 다 쫓겨났습니다. 그때 성사님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50만 명을 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 쫓겨났죠. 그리고 문화인이 생기고 만삼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야, 이제 중국에서는 구원이 끝났구나 생각했다는 거죠. 그리고 중국에 다시 문을 열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봤습니다. 어떻게 되는가? 갔더니요. 놀랍게도 기독교가 그렇게 많았다는 거 아닙니까? 죽은 것처럼 보이던 중국에 복음이 그렇게 많이 퍼졌다는 거죠.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 자랐다는 거죠. 그죠? 지금은 정확히 모르지만 최소한도 7천만 명에서 1억 3천만 명 정도의 크리스찬이 중국에 있다고 말합니다. 정부가 탄압하지 않으면 위험할 정도로 느낄 정도로 그렇게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전해진 것이죠. 임금의 잔치에 손님이 가득 찼다는 것은 그만큼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이 많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저희도 그쪽에 꽤 있는 거죠. 그죠? 감사하게도. 할렐루야. 그리고 로마서 11장 25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점점 다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죠?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채워지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때는 뭡니까? 그렇게 거부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흰 옷 입은 14만 4천 명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물론 문자적으로 12지파에서 12,000명씩 보지는 않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12지파와 민수기에 나오는 12지파 이름이 다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12지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자적으로 거기서 한 지파에서 12,000명씩 14만 4천이라고 믿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마지막 때가 되면 택하셨던 이스라엘이 다시 주 안에서 회복이 된다는 건 무슨 일이 맞습니다. 자, 여기서 비유가 끝났으면 누가복음하고 다를 것이 없습니다. 자, 여기 반전이 있습니다. 무슨 반전이냐면 초청받은 사람 가운데 임금이 나와서 보고 예복을 입은 사람과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또 두 부류가 있더라는 거죠. 자, 많은 사람들이 초청에 임하게 되면 잔치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주인이 처음부터 잔치에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잔치가 물이 갈등 때면 주인이 나와서 사람들에게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인사하고 축하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도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자, 주인이 나오기 전에 잔치를 시작을 됐습니다. 근데 주인이 나와서 둘러보다 보니까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네요. 그 사람 누굽니까? 예복을 안 입은 사람들이 거기 있더라는 거죠.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예복 안 입은 사람은 바깥에서 던져버리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럴 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예복이 뭔가 한번 생각할 필요 있습니다. 자, 예복이라는 것은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 보편적으로 있었던 그런 일들입니다. 자, 특히 궁중에 초청받은 사람들은 그 궁 앞에 가면 궁 앞에서 그날 입을 예복을 나눠줬다는 겁니다. 예복을 빌려주는 거죠. 근데 실제로 돈 많은 사람들 가면 빌려주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오는 사람들에게 옷 한 벌씩을 예복을 그냥 주는 겁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잔치를 베풀었으니까 당연히 예복을 빌려주거나 줬겠죠, 그죠?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시작된 거 보니까 예복을 안 입고 그냥 들어온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분명히 받았을 것입니다. 근데 안 입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이 잔치에 대한 예의도 없고 왕에 대한 그런 감수도 없는 자기 스타일을 고집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왕국의 법도를 따지지 않고 보통 행사도 따르지 않았던 그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손과 발이 묶은 다음에 바깥으로 던져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예복이지만 그러면 천국에 관해서 이 예복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 마지막에 암송구절이 그겁니다.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 받은 자는 많지 않다. 적다는 것입니다. 자, 모두에게 다 나가서 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많이 왔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초청을 받았지만 주인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복이 입어야 됩니다. 그죠? 그 예복이 뭡니까? 가장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삶의 주요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내 죄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분명히 이거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못 들어갑니다. 그죠? 또 그냥 한번 믿으면 다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죠. 믿은 다음에는 천국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거기는 가증스러운 것, 거짓된 것, 살인자 이런 사람 못 들어갑니다. 아, 우리가 보기에는 며칠 이거 보고 아,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인데 천국 가겠지? 아닙니다. 그죠? 외적인 모습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 아니면 못 갑니다. 무조건. 그리고 외적인 모습으로도 못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적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판단할 때 보니까 반드시 완주는 사람 가운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형식은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삶이 아닌 사람이 있다는 거죠. 아니면 마음으로 믿은 것이 아니고 헛것으로 믿는다고 입술로만 고백했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는 남을 속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속이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마라톤을 뛰는 것과 똑같습니다. 마라톤 42.19km입니다. 그렇죠? 다 뛰었습니다. 다 뛴 사람이 다 마지막까지 다 들어갈까요? 아닙니다. 중간에 포기한 사람 많습니다. 우르르 여기서 실격당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먼 순례의 길로 본다는 것은 그와 같은 여정이라는 거죠. 끝까지 완주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우르르 지켜야 된다는 거죠. 지키지 않으면 실격, 탈락입니다. 그죠? 예수님을 먼저 받아들였습니다. 그 다음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물론 우리 다 부족합니다. 허물 있고 실수합니다. 그러나 뭐가 있습니까? 주 앞에서 회개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빌면 그분이 용서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바꿔서 가는 겁니다. 그렇죠?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도 회복해야 됩니다. 자식이 잘못되면 누가 욕먹습니까? 저는 미집 자식이야. 아버지가 욕먹는 겁니다. 어머니가 욕먹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크리스천이 잘못되면 누가 욕먹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욕먹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욕먹는 거 아닙니까? 예수쟁이들 봐, 저거. 잘못은 우리가 했는데 왜 아무 죄가 없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에 왜 욕먹어야 됩니까? 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 저희 교회 목표가 그겁니다. 거룩은 뭐라고 했습니까? 구별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구별되는 사람. 세상 아닌 사람들과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바른 길 가고 정직하게 가고 손해보기도 하고 품어주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 돼야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너 내 아들이고 내 딸이구나 인정하고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죠. 아 하나님 내 혼자 그런다고 뭐 됩니까? 아 이 정도는 다 해요.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습니까? 기뻐하시면서 그렇게 말하면서 아 난 천국 갈 수 있어라고 확신합니까? 자기 착각이죠, 그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구별되어야 됩니다. 자, 예복을 입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입은 어디에 예복 입은 맞을까요? 안 맞습니다. 예복을 입으려면 뭐 됩니까? 나의 입고 있던 옷은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나의 옛 모습, 믿기 전에 옛 자, 옛 습성들, 죄들 그거 벗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 모습으로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렇죠? 먼저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뭐 입습니까? 주님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는 거죠. 벗어야 갈아입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성령의 열매로 갈아입어야 됩니다. 한순간에 열매 다 맺히지 않습니다. 열매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열매가 맺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께서 마지막 한 주간 가시면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거 아시죠? 지금 잎사귀가 풍성히 났는데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더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삶에 열매가 없으면 마지막 갔을 때 하나 앞에 외면당할 수 있다는 거죠. 믿고 나서는 날마다 날마다 씻고 예복으로 갈아입어야 천국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잔치입니다. 이 땅과 비교할 수 만큼 기쁜 곳입니다. 풍요로운 곳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거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럴 갈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주인이라면 제가 아는 사람 상관없이 다 제 잔치에 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천국 잔치는 거룩하신 그분이 초청한 겁니다. 그분이 구별하신 겁니다. 제가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자신들을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억합니다. 그렇죠? 나는 날마다 내가 남에게 복음 전하고 남을 구해줄 수 있지만 내가 죄로 인해서 버림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으로 돌아보고 날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이미 잡았다함도 아니요. 이미 붙들었다함 아니요. 나는 지금도 그 폐떨랑에서 달려간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아 이만하면 됐지? 2주 전에 미국 교회에서 우리 앞에서 바로 예배 드렸던 분이 계십니다. 여자분입니다. 그 교회에 조인한 지 얼마 안 됩니다. 근데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저한테 기도 제목들이 매주 예보로 날라옵니다. 근데 갑자기 쓰러져서 코마 상태로 들어갔는데 하루도 안 돼서 회복이 안 되고 그냥 부름받았습니다. 83세입니다. 근데 그 옆에 제일 큰 언니가 있어요. 91세입니다. 얼마나 정정한지 모릅니다. 근데 막내 동생이 제일 먼저 죽었습니다. 그 가운데 누구도 얘가 한번 죽으려고 상상 안 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갑자기 죽었어요. 감사한 것은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갔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에 나오는 그런 거 많이 들어보십시오. 뭐 반드시 오는 건 아니지만 내가 본 지옥 이런 것도 많습니다. 거의 간절한 사람 보면 그렇습니다. 20대에 죽었다는 거죠. 20대에 죽는다고 생각한 사람 있습니까? 아주 참 창창이 남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믿는 것도 조금 더 있다, 조금 더 있다. 계속 미뤘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잘못도 아니고 남의 잘못으로 자기가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거죠. 깨어보니까 지옥에 와 있더라. 그래서 부르짖으면서 이런 걸 받는 것을 막 간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알 수 없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가 몇 날, 몇 달, 며칠에 죽는다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이 우리가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언제 가더라도 두려움 없이 천국에 가서 아버지와 우리 주님을 뵐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다고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본인이 노력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도와주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삶,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 이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거룩한 삶으로 바꿔가시고 언제 가더라도 천국에 기쁨을 설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으로 준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